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그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선택된 극소수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의 그 묵시를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에게 모습을 드러내심으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의 엄중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니엘을 특별하게 여기고 계셨는지를 거듭 다니엘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성경 속에서 흠결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몇 안 되는 경건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두운 시대 속에 매우 특별한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 막중한 사명을 받아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준비된 인물이었는지를 다니엘서는 그의 소년 시절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평생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암흑같은 시대가 도래해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가 경험하게 될 궁극의 그 미래를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모든 시대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과 결코 무관치 않습니다. 오늘도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며 이 땅의 모든 권력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좌지우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역사를 친히 써내려가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역사의 무대 위를 우리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그를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 우리는 이 위대한 성경의 진리 앞에서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가 흑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케 하는지에 대해서 부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내 자신만을 위해 내 생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의 궁극의 목적과 사명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흠모할 삶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진리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나의 모든 생애 속에서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광이고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과 가브리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사 왕국의 방백이 스무 한 날을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보라, 으뜸의 방백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돕기 위해 왔다. 그리고 나는 거기 바사 왕들 가까이에 남겨졌다. 그리고 내가 그날들 이후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것을 내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 왔다. 왜냐하면 그 날들에 대한 이상이 아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다니엘의 기도가 이미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21일간이나 그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 이유에 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신비스러운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던 욥을 시험하는 문제를 두고도 욥기 1장을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나누는 대화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13절에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바사군 국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바사군의 군이, 바사군, 바사국의 군이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다. 바사국 왕들과 함께 내가 거기 머물고 있었는데 다른 천사 미카엘이 자신을 도와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바사국이란 페르시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제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사국의 군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군이라는 의미는 한 무리의 리더, 수장 혹은 지휘관을 가리킵니다. 이것으로 보아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의 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고 천사를 파견하셨는데 이 천사가 바사국을 지배하는 사악한 영적인 세력의 회방에 가로막혀서 21일 동안이나 다니엘에게 오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과정을 전혀 알 길이 없고 그가 기도하던 21일 동안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이토록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천상의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단면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이 존재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사악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서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들과 그리고 온 세상과 각 시대를 지배하는 강력한 영적인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기록하면서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고 지배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이 온 세상을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그 사악한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그의 졸개들과 함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세상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사탄의 그의 수하에 있는 모든 미혹해 하는 악한 영들을 동원해서 모든 거짓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에 속아 넘어지도록 미혹해 하는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책동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바른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게 함으로 유기된 모든 자들이 모두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의 임금 사탄에게 그들을 미혹해 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불신하며 결국 세상의 다른 것들에 미혹되어 멸망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진리를 따라 참 믿음에 진리를 따라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이 세상에 영계를 장악하며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많은 성도와 교회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까지 사탄이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첫날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천사를 보내어 이를 다니엘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음에도 영계에서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이 일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나라든 한 사람의 영혼이든 권력이나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나 이 세상의 모든 재반 영역들 가운데 모두 사탄이 그것을 배후에서 지휘하고 조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나라를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들과 그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모든 사악한 일들을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그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때로는 그들의 일을 가로막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탄이 활개를 치며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강력한 권력가를 사탄이 지배할 수 있고 나라와 나라들을 이간하고 충돌하게 할 수 있으며 자기에게 속한 영혼들을 장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사탄이 그렇게 모두 조종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과 사람들 안에서 악이 창궐해져 가도록 만드는 일들을 마귀가 행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리석고 순진하게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외면한 채로 여러분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영혼들과 나라들과 사탄의 조정을 받는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그 실체를 여러분은 부정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답고 탐스러운 것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렇게 보여지게 만든 우리의 원수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성도의 기도를 회방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지연시키는 악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치열하고 열렬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지에 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1일간이나 사탄의 회방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면 결국 지속적이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거의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에 종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 시대에 적지 않다면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막았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귀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사의 왕의 마음이 움직여야 했고 이 일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모두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철저하게 회방하고 가로막고 있었던 사탄의 세력이 있었고 그 사탄의 세력이 바사국을 움직이는 악한 세력의 수장이었던 것이죠.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문에는 으뜸의 방백들 중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돕기 위해 왔다. 그리고 나는 거기 바사 왕들 가까이에 남겨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카엘의 도움 이후에 가브리엘이 바사 왕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렀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먼저는 천사장 미카엘의 도움을 통해서 바사를 장악하고 있던 악의 세력들을 척결하고 난 이후에 가브리엘은 바사의 왕들 곁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역사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고레스뿐만 아니라 바사지국의 다른 왕들까지 유대민족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그들을 돕도록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장 중 하나 미카엘이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죠. 군장은 역시 수령, 대장, 지도자, 관리자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카엘은 그냥 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천사들 중에서도 으뜸인 리더격인 천사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계에서는 지금도 치열한 빛과 어두움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싸움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 속에서 일시적으로 악이 승하도록 허용하기도 하시고 철저하게 악이 패배하기도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십니다. 항상 선과 의와 빛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악이, 불의가,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항상 찬란하게 빛나는 날들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던가요? 오히려 칠흑같이 어두운 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며, 그 어두운 먹구름 위에서 여전히 찬란히 빛나고 있는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두움도 필요하고 악이 이기는 듯한 고통의 시간도 이 세상에서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악이 이기는 듯 보이지만 악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의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고,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그날이 도래하고야 말 것입니다. 14절에서 이제 가브리엘은 연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다니엘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해 왔으며, 이제 보게 될 이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다니엘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과 그 이후의 일까지를 모두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할 일이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한 예루살렘이 당하게 되는 박해를 의미하기도 하고, 더 이후로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한 박해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환난과 핍박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말씀들처럼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얼굴들을 땅에 두었다. 그리고 내가 침묵하게 되었다. 그런데 보라, 인자의 형상으로 내 입술들 위에 닿는, 그리고 내가 내 입을 열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내 앞에 서 있는 분께 이야기했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나의 고통들이 나에게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을 남겨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내 주의 종이 이내 주와 함께 말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내 안에 힘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내 안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은 인간 다니엘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21일 동안 영적인 전투를 벌이다 마침내 다니엘에게 당도해서 그간 있었던 일과 또 다니엘이 받을 인류의 종말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 다니엘의 말은 인간 다니엘이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말들에 대해서 그는 또다시 두려움에 압도되었고 어안이 벙벙한 채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벙벙하였더니 번역의 이 원어적 의미는 침묵하다라는 뜻으로, 너무 놀란 나머지 두려움에 떨면서 할 말을 잃어버린, 넋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8절과 9절에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는 계속 그의 영혼과 그의 심신이, 그의 정신이 무너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를 받는 일은 인간에게 이런 엄청난 두려움과 중압감과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적인 존재를 대면하는 일은 그렇게 인간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거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참 무모하고 무지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으면 그 즉시 여러분은, 우리는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거나 무슨 자신이 비상한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임을 자처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더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이 같은 일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이어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자기의 입술을 만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해져서 자신의 힘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좁혀보면 먼저는 앞서 5절과 6절에 등장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해석과 다음은 가브리엘로 보는 해석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현실로 보든 가브리엘의 등장으로 보든 이것이 분명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다니엘이 이어 내 주여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주, 아도나이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존경의 의미도 사용되지만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되는 여호와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다시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 같으신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은혜로운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두려운 미래적 계시의 말씀을 통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두려움에 경직돼 있고 압도되어 있는 다니엘의 입술을 어루만지심으로 그로 하여금 다시 말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신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도무지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십자가의 무게에 쓰러질 때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감당해야 되는 모든 수고로움 속에서 지치고 낙망하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 말을 잃고 두려움 속에서 얼굴을 들 수 없어 땅을 향해 고개를 떨구고 있던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입술을 만지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3편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사명의 무게에 고개를 떨구게 될 때 오늘도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에 내 입이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던 이사야는 그 신적인 영광과 위엄과 그 거룩 앞에 자기의 부정함에 대해서 깊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고백하고 뒤로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제단의 숯불을 그 입에 대심으로 그의 악이 모두 사라졌고 모두 사해졌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언제나 도말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은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서 구약의 다니엘의 한 부분에서도 발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입술을 어루만지시면서 다니엘이 느끼고 있을 그 중압감과 두려움을 이해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탱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절망하거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나의 모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능히 지고 넉넉히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주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도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입술을 어루만져 다니엘에게 다시 말을 하게 하자 다니엘은 주님께 담대히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이 엄청난 계시로 인해서 근심이 내게 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신은 모두 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자기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에서도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은 지금 주님과 대화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8절에서도 다니엘은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이 받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인류의 종국의 그 종말에 대한 묵시는 인간 다니엘을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빠지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처럼 영육간의 큰 두려움에 떨면서 그의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할 격려와 용기가 필요했고 이에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가 동원되어서 다니엘에게 큰 힘을 불어넣고 있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자칭 직통 계시를 받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참남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대단히 스스로 신령한 자인 것처럼 대단한 능력이 있는 자들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대가로 부와 명성을 얻게 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묵시를 받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힘이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도도하고 오만해지고 자신이 이러한 일에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높이거나 뽐내려고 하는 어떤 마음도 그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계속 고백합니다. 자기는 지금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호흡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자기는 모든 힘을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나에게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갔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감히 주님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도 없는 자라고 다니엘은 지극히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다니엘처럼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도무지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 모든 준비가 된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비참한 자기의 실존에 대한 자기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위에 읽은 대로 화로다 나여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는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왜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특권을 누렸으면서도 하나같이 그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고백을 한 것일까요? 결국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약한 존재로,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의지도, 지혜도, 지식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증거입니다. 죄인을 만나 주실 때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다니엘처럼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고 숨조차 쉴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전적으로 무능하고 어리석은 존재일 뿐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될때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게 되는 진정한 반응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가브리엘 앞에서 보여주는 다니엘의 자기 고백과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평생을 하나님께 붙들려 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국의 왕들을 호령했던 다니엘도 그의 노년에 임한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그는 지극히 작은 자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뭘 자랑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아주 조금 아는 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를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강하고 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초라한 실존을 대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 받음에 감추어지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뭘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뭘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그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던지 아니면 그의 믿음이 아주 연약한 자임을 보여주는 방증일 뿐입니다. 다니엘의 이 같은 고백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더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에 대해 만지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귀중함들의 사람아,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평강이 내게. 너는 강하라. 그리고 너는 강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내주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16절에 인자 같은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성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며라고 번역된 부분에 이 만지며라는 의미는 안수를 가리킵니다. 즉, 견디기 힘든 묵시를 받아 기진맥진한 다니엘을 친히 안수하시면서 그를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다니엘에게 손을 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건케 하며라는 의미는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용기를 갖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성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그를 안수하심으로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런 목적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엄청난 계시를 받음에 대해서 절대로 자기를 높이거나 이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신적인 존재의 임재 앞에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놀랍고 두려운 묵시 앞에서 심히 자기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었고 심신을 가누지 못할 만큼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실존의 그 연약함과 무지함의 한계를 그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고 도저히 자기와 같은 이가 이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가 깊이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한없이 겸비하며 자기의 무능과 무지를 철저하게 자인하며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를 불신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로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라고 다니엘을 호칭하고 있죠. 자, 이런 표현은 다니엘에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11절에서도 이렇게 다니엘을 표현했고, 9장 23절에서도 똑같이 은총을 크게 받으니요. 다니엘에 대해서 계속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다니엘에 대해서 이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다니엘에게 그가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를 보물처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거듭 다니엘에게 확인시켜주고 이것을 통해 다니엘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웠고 천사를 통해서 묵시를 받게 되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에 매우 두려운 이러한 모든 일들을 그가 받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보배롭게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각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고 가야 될 짐이 다른 사람보다 더 무겁다고 혹시 여겨지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길이 너무 힘겹고 버겁게 여겨지십니까?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왜 아무런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지 그 궁극의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서 모든 영광을 마침내 얻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에서 제외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실 때큰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위에 그 무거운 사명을 지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특별히 여기심으로 바로 당신에게 그 어려운 일들을 맡기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쉬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두 평안하기만 하고 행복해 보이기만 하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배양해야 되는 과정이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삶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것을 원하시기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 될 수밖에 없고 숱한 연단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큰 은총을 입은 자에게 가장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무거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시는 대속의 위대하신 사명을 자신의 아들에게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그를 보배롭게 여기심으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할 사명을 부여하셨고 미래적인 모든 묵시를 그가 알도록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종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의 고난이 특별할수록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자로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정한 목적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까지 고난은 계속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자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동안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길 끝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은총을 입은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은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무너지고 있었고 그가 받은 묵시에 대해서 도무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친히 그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맞서서 그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두려워 말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인생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이미 평화를 이룬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책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하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들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가 다시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과 평화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한 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한 자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아, 나는 끝난 인생이야.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평화를 깨버린 것은 연약한 우리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그 평화를 유지하시고 이것을 절대로 깨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혹은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평화를 잠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평화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평화한 자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계셨습니다. 이어 두 번이나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강해져야 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시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를 그는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묵시를 그는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힘겨운 사명을 그는 끝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창궐한 시대를 맞이했고 점점 더 기독교와 하나님의 말씀과 작심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의 시대가 도래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고 염려하게 될 수도 흔들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을 굳게 지켜야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건하라. 두 번이나 강건하라.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원의 음성을 들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억압이 있어도 강건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강건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여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힘이 빠져나가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니엘에게 안수하시고 그에게 이같이 힘을 불어넣으실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힘이 났고 이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힘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무엇이든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들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물질도 우리의 의지할 궁극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넉넉한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어떻게 내가 네게 온 것을 알았느냐? 그리고 이제 나는 바사의 방백과 함께 싸우기 위해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가는 그때에 보라, 헬라의 방백에 왔다. 참으로 나는 네게 진리의 문서에 기록된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 나와 함께 스스로 힘쓰는 자는 하나도 없다. 너희 방백 미카엘을 제외하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인자 같으신 이는 이제 마지막 때에 언약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호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으신 이가 말씀하기를 이제 자기는 바사군과 싸울 것이고 그리고 뒤이어 헬라군이 들이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군이나 헬라군은 모두 동일하게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세상 나라는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성경이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임금 사탄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일들을 책동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제압하시고 또 그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서 실행해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나라들과 그 권력들이 격동하며 부딪히며 전쟁의 광풍을 일으켜도 사실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계속 강조해온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일어섬과 망함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력가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거스려 행할 수 없고 그들은 악을 도모하거나 행할지라도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나라와 나라들의 전쟁과 권력의 흥함과 쇠함을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악의 흥함도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쇠함과 의인들의 박해를 받음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궁극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은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세속의 정신과 철학과 사상에 몰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부디 깨달으셔야 합니다. 21절에 인자 같으신 이가 계속 말씀하시기로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글이란 이 세상에서 펼쳐질 역사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성도들이 당하게 될 모든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궁극의 심판, 하나님이 펼쳐가실 모든 역사와 섭리를 가리킵니다. 곧 11장 이하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와 대적하며 이 모든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은 나의 충성스러운 종 천사장 미가엘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일에 언제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천사장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척결하시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장악되었고 강력하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계획과 뜻대로 오늘도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궁극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는 이 세상은 언제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완전하신 뜻을 성취해 나가는 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사들로 하여금 악과 더불어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왔지만 결코 교회와 성도는 패배하지 않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존립해왔으며 이 바른 진리는 소멸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존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진리와 신앙을 지켜왔고, 그 일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와 천사장을 보내어 이 일을 돕고 계시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성도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가 주어져 있으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없듯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명령을 지켜서 충성하고 그 명령에 복종함으로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수행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어두움이 몰려오는 시대마다 진리를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횃불을 지켜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기도의 횃불을 지켜들었던 자들이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지금 활활 타오르는 횃불입니까? 아니면 오래 비에 젖어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흰 연기만 내뿜고 있는 불붙지 않는 나무토막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다가올 두려운 날들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도 모든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영계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악과 선의 대결이 의와 불의의 대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된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기도로 헌신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뜨겁고 열렬한 기도로 성도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흑암이 몰려오는 이 시대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